히브리인의 역사.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를 이룬 적이 전혀 없었다. 팔레스틴에 정착한 지파는 셋 또는 넷에 불과했다. 히브리 민족은 소위 이스라엘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결합한 결과로 있게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저희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가나안 족속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냈다. 히브리인은 가나안 족속을 팔레스틴 밖으로 쫓아낸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일에 대한 제사장들의 기록은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서슴없이 주장했다. 이스라엘 부류의 의식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기원됐으며 후대의 유대인 의식은 유다라는 남부시족에서 유래됐다. 유대인 곧 유다족 속은 항상 북부의 이스라엘 족속 곧 에브라임 족속의 이력을 모욕하고 나쁘게 평가하려 했다. 히브리인의 과장된 역사는 암몬족 속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동료 지파 사람들 곧 길르앗족 속을 침공한 것에 대항하려고 사울이 북부시족들을 소집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는 3,000명 정도의 군사로 적을 무찔렀으며 이공로로 인해 산지 지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 요배된 제사장들은 이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면서 사울의 군대를 33만 명으로 부풀렸고 그 전투에 참여한 지파 명단에 유다를 덧붙였다. 암몬족 속을 무찌른 직후에 사울은 그 군대의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됐다.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선지자 사무엘이 신의 지시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다는 기록을 나중에 삽입했다. 그들은 다윗의 유다 왕권을 신성한 계통의 후손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했다. 유대인 역사에서 가장 심한 왜곡은 다윗과 관련된 것이었다. 사울이 암몬족 속을 무찌른 후에 그는 이공을 야훼에게 돌렸지만 블레셋족 속이 긴장하게 됐고 북부시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다윗과 사울은 결코 화합할 수 없었다. 다윗과 600인은 블레셋족 속 동맹에 가입했고 에스드렐론 해안선으로 진격해 올라갔다. 블레셋족 속은 가드에서 다윗에게 전쟁터를 떠나라고 명했는데 그들은 그가 사울에게 동조할 것을 염려했다. 다윗은 물러났으며 블레셋족 속이 공격해서 사울을 격퇴시켰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충성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없었다. 다윗의 군대는 여러 나라 말을 쓰는 잡다한 불평꾼들이었는데 대부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처벌을 피해서 달아난 자였다. 사울이 길보아에서 블레셋족 속에게 비참하게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가나안 족속이 보기에 야훼는 신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됐다. 보통은 사울의 패배는 야훼를 배반한 탓이라고 했겠으나 이때 유다족 속 편집자들은 그것을 잘못된 재래식 탓으로 돌렸다. 그들은 다윗 왕권을 위한 배경으로 사울과 사무엘의 전통을 채택할 필요가 있었다. 소규모 군대를 거느린 다윗은 히브리인 성읍이 아닌 헤브론의 근거지를 두었다. 이윽고 그의 동족이 그를 유다라는 새 왕국의 왕으로 선포했다. 유다는 대체로 히브리인이 아닌 출신 성분 곧 겐족 속, 갈렙족 속, 여부스족 속, 및 기타 가나안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유목민이었고 곧 목축업자였고 그래서 땅 소유권에 대한 히브리인 관념에 동조했다. 이들은 사막시족들의 이념을 지니고 있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관한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신성한 역사와 세속 역사 사이의 차이를 잘 설명해준다. 그의 측근 추종자들이 곧 그의 군대가 그를 왕으로 만든 세속 이야기의 일부가 제사장들의 부주의로 기록에 남게 됐는데 이 제사장들은 나중에 신성한 역사에 관하여 길고도 무미건조한 설명을 만들어냈으며 선지자 사무엘이 신성한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다윗을 그의 형제들 중에서 선택하고 공식적으로 진행하여 정교하고 엄숙한 예식에 따라 히브리인의 왕이 되도록 그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그를 사울의 후계자로 선포했는지에 대해 묘사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조치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거짓된 이야기를 꾸미면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평범하고 실제적인 내용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여러 번 있었다.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의 딸과 그 다음에는 에돔 족속이요 부자인 나발의 과부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술왕 달메의 딸과 결혼하여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했다. 그는 헷 족속 아내 밧세바 말고도 여부스에 속하는 여섯 아내를 취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민족으로부터 에브라임 족속의 이스라엘이라는 사라지는 북부 왕국의 유산과 전통을 이어받은 신성한 유다 왕국을 다윗이 세웠다는 허구를 꾸며냈다. 유다라는 다윗의 국제적 부족은 유대인이라기보다 오히려 이방인이었는데 그럼에도 강요당한 에브라임의 장로들이 내려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군사적으로 협박한 후에 다윗은 여부스 족속과 조약을 맺었고 결합된 왕국의 수도를 여부스 곧 예루살렘에 세웠는데 그곳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매우 강력한 성벽이 있는 성읍이었다. 블레셋 족속이 자극받아서 곧 다윗을 공격했다. 격심한 전투가 있은 후에 그들은 패배했고 야훼는 다시 한번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확립됐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 대부분은 히브리인이 아니었으므로 야훼는 어쩔 수 없이 그 영광의 일부를 가나안 신들과 나누게 됐다. 그리하여 너희가 보는 기록에 유다족 속 편집자들이 간과했던 비밀을 폭로하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 야훼가 내 앞에서 내 적들을 무찌르셨다. 그러므로 그는 그 지방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의 병사들 가운데 80%가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도 사울이 가나안 족속의 성읍인 기브온을 공격했기 때문에 사울이 길보아에서 패배했다고 설명했다. 이것 때문에 야훼가 그를 버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울이 활약하던 시대에도 다윗은 블레셋 족속에 대항하여 게일라라는 가나안 성읍을 방어했고 그 다음에 자기 수도를 가나안 성읍에 세웠다. 다윗은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는 정책을 계속 고수하면서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내줘서 목매달게 했다. 블레셋 족속을 무찌른 후에 다윗은 야훼의 법궤를 손에 넣게 되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자기 왕국을 위하여 야훼 경배를 공식화했다. 그 다음에는 유부족 곧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및 시리아인으로 하여금 무거운 조공을 바치게 했다. 다윗의 부도덕한 정치 조직은 히브리인의 사회관 횡과는 반대로 북쪽에서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기 시작했고 전에 블레셋 족속이 거저들였던 대상 관세에 대한 통제권을 마침내 획득하게 됐다. 그 다음에는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그 포악성이 절정에 이르게 됐다. 모든 법률 소송을 예루살렘에서 판결했는데 장로들은 더 이상 상벌을 시행할 수 없었다. 반역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다. 오늘날 압살롬을 선동가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그의 어머니는 가나안 족속이었다.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 외에도 왕위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아들이 여섯이나 있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은 모든 북쪽 세력의 정치 조직을 없애버렸으나 아버지의 체제에서 실행되던 모든 포옥정과 증세제도는 계속됐다. 솔로몬은 사치스런 왕궁과 공들인 건축 사업으로 나라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는데 레바논에 있는 집, 바로의 딸의 궁전, 야훼의 성전, 왕의 궁전, 그리고 여러 성읍의 성벽 재건 등이 있었다. 솔로몬은 방대한 히브리인 해군을 창설하여 시리아인 뱃사람들로 이를 운영케 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했다. 그의 후궁은 거의 1,000명에 달했다. 이때가 되자 실로에 있던 야훼의 성전은 신용을 잃었고 나라의 모든 숭배는 여부스에 있는 호화스런 왕궁 예배당에 집중됐다. 북왕국은 엘로힘을 숭배하는 쪽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바로들의 지원을 즐겼지만 바로들은 나중에 유다 사람을 노예로 삼았고 남왕국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다. 흥망 곧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전쟁들이 계속됐다. 4년 동안의 내란, 그리고 왕조가 3번 바뀐 후에 이스라엘은 땅을 거래하기 시작한 도시의 전제 군주의 통치를 받았다. 오므리 왕조차 시므리가 소유한 땅을 구매하려 했다. 그러나 살만에셀 3세가 지중해 연안을 통제하기로 결정하자 종말이 신속하게 다가왔다. 에브라임의 앞 왕은 10개의 다른 집단을 모으고 카르카에서 저항했으며 그 전투에서는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아수르인이 공격을 멈췄으나 동맹군은 많이 희생됐다. 이 큰 싸움은 구약 성경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아합 왕이 나봇의 땅을 사려하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 그의 페니키아인 아내가 아합의 이름을 위조하여 나봇이 엘로힘과 왕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의 땅을 몰수하라는 명령서를 만들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은 즉시 처형됐다. 활력 넘치는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나서 나봇 가족을 죽인 것에 대해 아합을 비난했다. 그리하여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던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의 땅 매매 태도에 대항하여, 즉 도시가 농촌을 지배하려는 시도에 대항하여 땅에 관한 옛 사회관 행을 옹호하는 자로서 이처럼 그의 가르침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사마리아에 있던 바알 선지자들 곧 토지 중개인들을 죽이려고 시골 지주 예후가 집시의 족장인 여호나답과 합세하기 전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하자 새로운 생활이 출현했다. 그러나 이때가 되자 어느 악당 귀족이 사마리아에서 다스렸고 그의 약탈 행위는 옛 다윗 왕조가 무색할 정도였다. 국가와 회당이 서로 결탁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단합은 엘리야와 아모스와 호세아로 하여금 비밀 기록을 쓰게 만들었고 이것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성경의 실제 발단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이집트 왕과 음모를 꾸며서 아수르에 조공 바치기를 거절할 때까지 북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3년간 포위 공격이 있은 후에 북왕국은 총체적으로 와해됐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라졌다. 유다는 즉 유대인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사야가 집을 가진 자가 더 갖고 땅을 가진 자가 더 갖는다고 말한 것처럼 소수의 무리에게 땅 소유권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야훼 성전과 바알 신전이 예루살렘에 나란히 세워지게 됐다. 이 공포 분위기 통치는 야훼를 위해 35년 동안 계약 운동을 벌인 소년 왕 요아스가 주도한 일신교 폭동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고하게 됐다. 그 다음 왕인 아마시아는 세금을 납부하는 에돔 족속과 그 이웃들의 폭동으로 고통당했다.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그는 등을 돌려 북쪽의 이웃들을 공격했고 똑같이 크게 패배했다. 그러자 시골에 있는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켰으며 왕을 암살하고 16살 된 그의 아들을 왕위에 앉혔다. 그가 바로 아자리아인데 이사야는 그를 웃시야라고 불렀다. 웃시야가 물러난 후에 상황은 더 나빠졌고 유다는 앗수르 왕에게 곡물을 바침으로써 100여 년 존속될 수 있었다. 제1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야훼의 성읍이므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함락될 것임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했다. 유다의 실제 파멸은 소년 왕 므낫세의 통치하에서 일하던 정치인들의 경쟁적 타락과 집으로 인해 초래됐다. 변화하는 경제체제로 말미암아 바알 숭배가 융성하게 됐는데 그들의 사유지 매매는 야훼 이념에 위배됐다. 아수르의 몰락과 이집트의 패권이 유다를 잠시 구출했고 시골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다. 요시야의 통치하에 그들은 타락한 예루살렘의 정치인 도당을 격퇴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 이집트에서 해안선을 따라 올라온 네코의 강력한 군대를 차단하려고 요시야가 시도했을 때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그는 완패했고 유다는 이집트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다. 바알을 섬기는 정치 집단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권력을 잡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에 속박당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알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왕실과 사제계층을 모두 통제하는 시대가 뒤따랐다. 바알 숭배는 땅의 비옥함과 상관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다루는 경제 및 사회체계였다. 느부갓네살이 네코를 타도한 후에 유다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됐고 10년 동안 유예기간을 얻었으나 곧 반역을 일으켰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공격하러 왔을 때 유다족 속은 야훼를 자극시키려고 노예를 풀어주는 등 사회개혁을 시작했다.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가자 히브리는 마술적 개혁이 자신들을 구출했다고 환호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임박한 파멸을 선언한 것은 바로 이때였고 이내 느부갓네살이 돌아왔다. 그리하여 유다의 종말이 갑자기 임했다. 성읍은 파괴됐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야훼와 바알의 투쟁은 포로가 됨으로써 끝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는 그 사건의 충격을 받고 일신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바벨론에서 유대인은 자신들이 특별한 사회 관습과 경제 관습을 지녔으므로 팔레스틴에 있던 작은 집단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고 자신들의 관념이 우세하다면 이방인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하여 운명에 관한 그들의 새 개념 곧 유대인이 야훼의 선택받은 종들임에 틀림없다는 관념이 기원됐다. 구약 성경의 유대인 종교는 정말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형성됐다. 불멸의 교리 역시 바벨론에서 모습을 갖췄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사회 정의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을 내세 개념이 손상시킨다고 생각해왔었다. 이때 처음으로 신학이 사회학과 경제학을 밀어냈다. 정치와 사회학과 경제학으로부터 더욱 분리돼야 하는 인간의 사고체계와 행동체계로서 종교가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하여 유대인 민족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는 만큼 신성시되는 역사로 여겨온 많은 것이 평범한 세속 역사를 기록한 연대기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유대교의 도양으로부터 그리스도교가 자라났으나 유대인은 기적적인 민족이 아니었다.